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과 삶을 저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찬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돌아볼 것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첫 번째 교회의 설교가 베드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들이 우리 대우블로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생각나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삶으로, 사역으로 예수님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 너무나 간단 명료한 복음입니다. 너무 simple gospel이에요. 뭐 그렇게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다른 말들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 그런데 바로 이 복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말씀은 사람이 말을 더한다고 해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풀어 전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전체 설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엘서의 약속이 성취되어 성령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따라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전하시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22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2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지신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사건과 연결하여 전하십니다. 너무나 짧고 간단하지만 전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설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까지 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시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Hear, O Israel. 이런 뜻이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죠. 원어로 하면 들으라. Hear, O Israel. 하고 말씀을 선포했듯이 지금 베드로도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전하십니다. 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전하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나사렛 예수라고 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많은데 왜 베드로는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전했을까요? 먼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나사렛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수님이 잘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섰던 곳은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는 잠깐 계시다가 거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셨죠.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마을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사렛 예수, 너희가 아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얼마 전 가장 저주받은 악한 죄인처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아있었을 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았고 또 소문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 했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환호하고 들뜨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힘없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고 이제 나사렛 예수는 그들의 생각에서 점차 잊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히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증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오직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나요? 다니엘서 6장 27절에 보면 그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사렛 지방의 그 예수로 알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복음과 천국의 현실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오셨는데 죄인들은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십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 면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었고 반면에 우리 죄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미리 하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저 앞을 내다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정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속에서 모든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드러내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그 아들과 맺으셨던 그 기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며 자신의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또 다른 면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을 앞잡이로 한 세상 죄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전히 우리 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를 미워하고 핍박하여 죽여버린 겁니다. 왜? 우리 임금이 오셨다고 환호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과 권능조차도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지 않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은 가장 악한 죄인처럼 고소하고 재판하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부르짖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로 이끌었던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누군가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2장 첫 부분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멀리 이방 땅에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잠시 들어온 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있지 않았던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던 자들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그 말씀은 다 자기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의 빛으로 죄인들의 어둠을 비춰주신 거죠. 그 어둠이 비추어졌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겠죠.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치거나 미워하여 핍박하고 죽이거나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찾아오겠죠. 성령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죄악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했을 때 지금 우리에게도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아는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형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다시 돌아와야 할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 복음을 항상 나 자신에 관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악한 계획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 살며 예수님을 없애고 죽이고 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된 삶이 예수님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죄의 심각성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고도 아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해 주셨는데 하고 그 죄의 심각성마저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 이러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책임은 여전히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스리시며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판 것은 분명히 유다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였지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의 악한 음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 사단과 우리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리시어 풀러 다시 살게 하십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은 뭔가요? 사망은 죄의 싹시입니다. 사망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부활은 죄가 없고 온전히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건져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비록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처럼 죽으셨을지라도 한 점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서 예수님의 무죄함과 온전히 의로우심을 선포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국의 기업을 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죄가 없고 온전히 의로운 자들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완전 연합된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시편 16편 말씀을 풀어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성경에서 약속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이 시편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 다윗이 자신에 대해 고백한 시편이라 할지라도 다윗 자신에 대해서만 증거한 시편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증거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미 다윗이 죽었고 그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 대한 증거의 시편일 수 없고 다윗이 선지자로서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시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편들조차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증거한 말씀이었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죄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어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셨고 교회와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 죄인들을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죄와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증거하시느냐? 예수님의 승천과 높아지심까지 증거하십니다. 즉 천국을 증거하시는 거죠. 33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시어 주와 그리스도로서 지금 하나님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죄인들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인들은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지신 것과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을 함께 연결하십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 예수님이 받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오. 또한 그 아버지께 받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똑같이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백성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오직 구원하신 천국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따라오는 사건이요 결국 성령님이 부어지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똑같이 참여되어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 칭의와 성화를 거쳐 영화에까지 이르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룬 것, 바로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높아지신 사건을 또 다른 다윗의 시편으로 풀어주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시편 110편도 다윗은 자신에 관한 시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한 시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여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구원하신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셨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죄악 세상을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령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성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찬은 가시적인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천국 보좌 우편까지 이르러 천국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게 하셨음을 이 성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어떠했나요?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의 은혜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3천명이나 되는 자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죠. 그 간단 명료한 복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뭐 그렇게 새로운 거,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져 자신들의 소망 없고 비참한 죄악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매번 같은 간단 명료한 복음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표하고 인치는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아니 우리 삶에서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 교회의 사역,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늘 사하여 주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항상 의롭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상에 참여하시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아들로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바라보시고 더욱 회개와 믿음으로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님을 보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었고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겸손히 회개하며 나와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며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